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제4장에 있는 말씀. 열왕기하 4장 8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하셨으면 읽겠습니다. 하론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강건하여 음식을 먹게 한 거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거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 지난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사이다. 저가 우리 기름엔 극이 요하리이다 하였더라. 하론 엘리사가 그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원 게하시에 기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곧 부르며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 기르되 너는 죄에 기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의 생각이 충이라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 무슨 고소할 것이 있느냐? 여인이 가서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저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꼬?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고 그 남편은 늙은 나이다. 가로 다시 부르라. 부르며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돌이 되면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여인이 가도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돌이 돌아오매 엘리사의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저기 자라며 하루는 곡식 베는 자에게 나가서 그 아비에게 이르렀더니 그 아비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 아비가 사완에게 명하여 그 아이 어미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그 어미에게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미의 무릎에 앉았다가 죽은지라. 그 어미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서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컨대 한 사왕 간 나귀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성경 이야기들이 그냥 이야 제 마음의 세계를 잘 표현하고 있는데 먼저 생각을 해봤어요. 이 수넴 여인의 남편이 수넴 여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은 좀 극성이 심해. 내가 마흔이나 시은쯤 돼도 괜찮은데 예순이 다 됐는데 날 보고 집을 지으라고. 요즘 내가 잠이 안 와. 당연히 하도 극성이 심해서 집을 안 지으면 뭐 날 못 살게 할 거고 지으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이렇게 엄두가 안 나. 제가 이제 제 아내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제 아내는 여자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손대 그대로 안 하면 곧바로 잔소리가 나와요. 제 아내는 식사할 때 안방 문을 닫으라 그래요. 어제는 바깥 공기가 좋아 창문을 열어놓고 안방 문도 좀 열어놨어요. 식사하는데 안방 문을 열어놨다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밖에서 찬바도 방 안에 안 들어가. 내가 이제 아내에게 뭐 부탁하면은 그냥 지나가도 남자는 일일이 다 따질 수가 없어가지고 또 하면 이야기하면 웬만하면 참아요. 특히 이제 제가 우리 교회는 형제하면 날 보고 남자 편든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안 그래요. 우리나라에 남자들 기가 많이 죽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여자들이 진출이 너무 심해. 대통령, 뭐 장관 다 나오는데. 제가 태국에 가서 이번에 태국의 그 인사들 앞에서 많이들 강의를 하면서 태국의 개념을 바꾸겠다고 이제 큰 소리를 쳤어요. 태국은 완전히 여자 왕국이에요. 인류 대학의 88%가 여학생들이에요. 대학에 남자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전혀 거의 전국이 여성 왕국이에요. 태국에는 아들 놈아 걱정에 딸 낳아야 돼요. 남자는 거의 일 안 하고 빌빌빌빌 거르고 그렇게 결혼 생활해도 거의 여자 주관서 하는데 우리나라가 태국하고 많이 갖고 여자들의 파워가 많이 세졌어요. 옛날에 비하면. 딴 데 우리 집은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강대상에서는 이런 이야기 하지. 집에서는 이런 얘기 했다고. 어이도 뭐 그러고 말았습니다만은. 그건 내가 얘기했어. 당신은 당신이 하는 것 조금만 어기면 막 근데 어긴 것도 아니고 시원한 공기 들어오게 했는데 그러던데 내가 한 건 뭐라고 해도 그냥 잘 안 듣대 그러죠. 이제 그게 여자들하고 남자하고 다른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수넴 여자가 자기 남편이 늙었는데 늙었죠 그죠? 성경에 늙었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늙었는데 남편 보고 엘리사 선생님 오시니까 집을 하나 지으라는 거예요. 나무를 베다가 나무를 하나 둘 베는 게 아니고 기둥, 석가래, 뭐 대들보 그리고 그 깎아가지고 갖다 세우고 혼자서 성경에는 아주 단순하게 돼 있는데 여인이 그 남편이 그래 당신이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내가 아노니 우리가 죄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에 짓고 책상과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사이다. 제가 우리에게 이러면 거기 요하리다. 아주 간단한 이야기해요. 늙은 영감님이 책상 만들어야죠. 침대 만들어야죠. 방 만들어야지. 단순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럴 때는 여자를 탓할 수 없는 게 그때 그 남편이 어떻게 했을까? 내가 남편이라면 당신이 해. 난 너무 늙어서 못해. 내가 미안하지만 당신이 그때 좀 더 살고 싶은데 한 2, 3년 더 살고 싶으니까 내가 그 하다 미리 죽을 것 같으니까 당신이 그랬을는지 몰라요. 성경은 거기에 대한 이런 반구도 없고 그냥 이 여자는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지만 남편에게 사랑을 받는 여자길래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남편이 늙었다 그러는데 그 늙은 남편이 혼자서 나물 베다가 집을 짓고 그게 뭐 수수깡가에 소꿉장난한 것도 아니고 거기다 또 주문이 많아요. 가구를 침대를 들여와라. 요즘 돈 주고 사는 거 아니냐 그 시대는요. 책상을 해라. 걸상을 해라. 촛대를 진설해라.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조금 섭섭한 건 남편의 마음 전혀 표현되지 않아요. 그냥 그들이 한 거 보니까 그 남편은 저하고 좀 다른 착한 남편 같았어요. 여자를 참 미안한 남편. 아무 소리 안 했는지 그냥 속으로 궁정궁정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 기록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이 없이 살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이야기 뭐 저는 설교상에 많은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이야기 할 얘기 다 해서 하나도 신선한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더블로 하는 얘기인데 이중으로 하는 이야기인데 제가 그 잊을 수 없는 동네 파동 이사 가던 첫날 저녁 원년단 깨스를 마시고 자고 있었어요. 내가 밤 한 그날 그때 성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목사님 집 이사해준다는데 아무도 안 왔어요. 내가 알기로 저 혼자 그걸 다 아주 막 그때 젊긴 했지만 지쳤어요. 하여튼 막 이사 대충 해놓고 피곤해 쓰러지다시피 잠이 들었는데 한밤중 돼서 우리 은숙이가 막 소스라치게 우는 거예요. 아이 울음소리 잠이 깼어요. 자다가 깨니까 짜증이 나요. 여보, 왜 애를 그래 울리느냐고. 그 제 아내가 이게 아무 일도 없는데 우네. 또 다시 잠이 들었어요. 나 다시 잠이 들었어요. 그러니 얼마 지나갔는데 또 딸아이가 막 소쩍을 막 놀랐듯이 우는 거예요. 두 번째 잠이 깨는 막 짜증스러운 거예요. 저는 잠자는 시간을 아주 철저히 보호합니다. 잠자는 시간 그전에 똑 자야 하니까 일평생 잠자다 깬 일 거의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그날 깨니까 막 짜증스러워가지고 여보 당신 왜 애를 그걸 울리냐고 짜증스럽게 내가 얘기했어요. 이게 아무렇지 않은데 온다는 거죠. 불을 켜보라고요. 불을 켰어요. 아무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얘가 다 또 잠이 들었는데 아내가 일어나더니 화장실 갔는데 그때는 단칸방 방문열 바로 그게 지붕이 이렇게 이어서 그 부엌 하나 만들어 놓고 바로 밖인데 딱 문을 찬바람 확 들어오는데 제 안에 딱 찬바람 때가 푹 쓰러지는 거예요. 아, 저 연탄 가스구나. 연탄 가스를 마신 사람은 찬바람 다 넘어지거든요. 아, 우리 연탄 가스를 마시고 있었구나. 제가 자는 은숙이를 방바닥 밀어서 방문까지 그걸 데리고 나갔어요. 나도 넘어질까봐. 그 옆집에 막 소리를 질러가지고 옆집 사람들이 막 뛰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막 와, 웬일이냐고. 밤중에 미안하다고. 근데 우리가 연탄 가스를 마셨다고. 아, 그러냐고 말이지. 그래, 막, 그동안 그 집에 있는 막 입을 다 갖다 그 마루에다, 마루방에 마루에다 막 쌓아놓고, 그 집 아저씨가 또 석유 램프 갖다 막 난로 켜놓고, 우리가 쉬라고, 그 집에 이제 그러나 밤에 잤어요. 그 당시에는 연탄 가스로 죽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참 많았어요. 나는 그날 밤 죽었어야 하는 저는 우리 아들, 딸들이 참 효자예요. 저희들이 아들 태어난 날은 그 전날부터 우리 굶었는데 아들 태어난 덕분에 우리가 아침을 먹었어요. 너무 고마웠고 딸이 안 울어줬으면 그날 우리는 아침에 다 셋 다 시체가 됐을 텐데 그냥 이제 지나갈 수 있는 이야기인데 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급할 때 지키시고 도우셨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압곡동에 있을 때 얘들아 내가 굶어 죽을는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은 있었고 장팔리 있을 때 내가 얼어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어요. 저녁에 너무너무 추워서 얼어 죽을 것 같은데 잠자리 드는 게 그렇게 막 두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 같은 형제층에게 자리를 잡았던 이제 마치고 말씀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이제 꼬셔서 자고 가라고. 근데 두 저 집에 따뜻한 방 놔두고 누가 우리 냉방에 잘라 그러겠어요. 게시물이 다 가버리더라고요. 잘 가라. 혼자 생각하려 봤어. 내가 얼어 죽어 있으면 신재령제 여동생 그 한 16살 난 여자아인데 엄마가 아침에 저 먹으러 제가 자취하고 있으니까 김치를 한 번씩 이렇게 보낼 때가 있는데 손주가 김치를 가져서 문을 열니까 아무도 없고 전수하님 부르다 내가 죽어 있는 걸 생각하니까 막 울고 그런 거 생각 저녁에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 이튿날 아침에 내과에 세수하러 갔는데 조그만 물이 떨어지는 폭포가 조그만한 게 하나 있는데 그 밑에 이제 얼음이 안을 그 밑에 얼음장인데 거기만 물이어서 이제 물 받아서 세수를 하는데 얼음장 밑에 막 송사리 새끼들이 막 다니는 거예요. 저 물고기도 하나님 만드셨는데 저 추운 물은 안 얼어 죽는데 이 큰 짐승을 얼어 죽도록 내버려 두시겠냐 지키겠다. 그날부터 얼어 죽었던 두려움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또 하나님 감사했던 것은 위궤양이 걸려가지고 한양대 앞에 최리영 박사님한테 치료를 받았는데 처음에 위궤양 그 치료약을 먹었을 때 그렇게 속이 편안한 거예요. 이래 사는 사람도 있겠구나. 속이 막 따갑고 뭐 물만 먹었다고 그랬는데 근데 그 약을 한 일주일 먹고 나니까 안 먹을 때도 똑같으니까 약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날 하나님을 기도했을 때 내 위궤양이 딱 24시간 만에 깨끗하게 나은 거였어요. 전 제가 위장이 안 좋아가지고 밀가루 음식 먹으면 생목으로고 신거 절대 못 먹었는데 그날부터 오늘까지 위장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군대에서 육해훈련을 받았는데 육해훈련 가장 힘든 게 그 올빼미 체조라고 진을 빼요. 제가 가년 유격장에서 유격훈련을 받았는데 1리터짜리 수통을 하루에 8병, 9병 마셔요. 하도 땀을 많이 흘리니까 물 마셔도 돌아서 목마르고 물 마셔도 돌아서 목말라요. 아침에 제가 교육받으러 나갈 때는 소금을 한 주먹씩 먹어요. 깨물러 먹어요. 왜냐하면 몸에 있는 소금기가 땀으로 다 빠지기 때문에 저는 원래 심장이 어릴 때부터 좀 약했고 안 좋아서 과격한 운동을 싫어하고 그런 편이었는데 어느 날 몸이 마비가 돼가지고 움직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이때 심장이 나쁘구나 그때 알았어요. 그때는 뭐 22살 때니까 한 3, 4일 지나니까 뭐 몸이 그때는 또 정상으로 살았는데 나이가 50살이 넘어되면서 심장이 나빠지는데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양대학병원에서 일주일 동안 검사를 받았는데 병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심장이 한 번씩 서는 거예요. 청진기를 대가지고 심장이 딱딱딱 뛰다가 딱 서는 거예요. 그럼 기분이 아주 묘해요. 그러다 안 뛰면 죽는데 그러다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98년, 97년, 8년, 99년이 99년 5월 달쯤에 그때 제가 대전에 선교센터 짓고 있을 때인데 그래서 아주 심했어요. 한 달 더 살까 싶었는데 99년 8월 달에 하나님 기적적으로 약 하나 안 먹고 심장이 고치셨다 믿음이 들어서 그래서 조깅을 했는데 서대전 여자고등학교를 운동에 300m 한 바퀴도 두 바퀴 옆구리 아파 못 돌겠더라고. 근데 이제 1km, 2km, 3km, 5km, 5km까지 뛰니까 막 땀이 나니 그때부터 심장이 좋아진 거예요. 제 삶 속에 아주 제가 아주 그 위험한 기회가 여러 번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서울에 온데 서초구청하고 재판하고 추적 60분하고 싸우고, 또 지난번 전주교도소, 제 사건 전주교도 제일 큰 사건이었다. 전주교도 생겨 제일 큰 사건이었다. 근데 그때마다 아무도 의지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내 편에서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걸 봐요. 그걸 어떻게 돈으로 따질 수가 있나요? 그날 연탄께서로 뭐 그냥 우리 딸이 두 번째 안 울어줬으면 그냥 우리 셋 다 시체가 되는 그냥 그 집에 비어있던 방에 이사를 갔나요? 연탄께서가 세서 어쨌든 그런 위험한 일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곁에 서셔서 계셔서 나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참 안타까운 것은 돈 몇 푼 때문에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고 하나님 관계가 밀착된 여유를 두고 좀 뛰어넘고 사는 거예요. 세상 쾌락 그거 뭔데? 행복 그게 뭔데? 바보라 저런 바보가 어디 있나 싶은 거예요. 뭐 사람 볼 때 사람 보기에 좀 그거 무슨 상관이 돼요? 사람들이 내게 줄 수 있는 영향 별로 없는데 거짓말하고 남 속이고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 뺏겨도 얼마 전에 미국에 CLF를 했는데 그때 제 아들이 이제 CLF 총재가 됐어요. 미국에서 시작된 거고 또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뭐 그냥 됐는데 막 글을 써올리길 그저 뭐야 자기 아들 뭐 그렇게 했다고 제가 웃었어요. 제가 내 아들이 요즘 이제 뭐 그런 얘기는 많이 있죠. 어느 교회 멋지고 막 같이 걸리했는데 하나님이 내 아들 안 세워 내가 아버지 힘으로 세웠다면 그것마다 아들 불행하게 만드는 길은 없어요. 하나님 세우지 않는 왕을 내가 세웠다면 그냥 무너지죠. 그렇죠? 멸망도 하는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시니까 하나님 너무 무시해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저는 이 수넴에 있는 귀한 여자는 여자가 자기 남편이 늙었는데 아들 없이 남편하고 단 둘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 당시는 고향에 계시면서 이 도시 저 도시 다니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전하고 가르치고 그런 일을 했는데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을 때마다 수넴에 사는 귀한 여자가 엘리사를 막 구원해 자기 집에 음식을 먹게 했어요. 그다 이제 저녁때가 되니까 그 집 방이 하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엘리사 잠잘 자리가 없으니까 엘리사가 가고 했는데 수넴에 있는 여자는 엘리사가 자기 집에서 음식 먹는 그게 너무 복되고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음식을 먹고 이제 말씀을 전하고 와서 우리 집에 주무셔서 우리 집에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 얼마나 좋을까? 근데 남편은 너무 늙었고 집은 없고 이 수넴에서 하는 여자가 엘리사를 자기 집에 모시기 위해서 마음이 너무 간절했다. 엘리사를 마음이 간절했어. 그러다 이제 안 되니까 남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에게로 오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그렇게 말하죠.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에 짓고 다음에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사이다. 저가 우리에게 이러면 그게 유아리이다 하였더라. 그 다음 11절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던 그러니까 그 사이 집 다 지어졌지 그죠? 침상도 있고 의자도 있고 다음에 촛대도 있고 책상도 있고 그래서 누웠어요. 마음의 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의 방에 각기 잡다한 내 욕망에 좋은 것, 기뻐하는 것, 즐거운 것 갖다 채워놓고 우리 마음 안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편하게 계시도록 이래서 알뜰하게 예수님 생각하고 성격하는 게 아니고 그냥 사는 거예요. 저는 생각을 해봤어. 미국의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다른 종파들은 그 왕권을 가지고 하는 핍박에 견딜 수 없어 신대륙 발견도 아메리카로 이사를 왔어요. 하루 어떤 사람이 거기다가 자기 집을 짓기 시작했대요. 친응한 사람이 물었대. 당신 여기서 뭘 하느냐? 아, 이 바람이 너무 심하고 주변에 산에 짐승들이 많아서 위험해서 아이들 위해서 집을 짓고 우선 아이들한테도 안전을 좀 해주고 싶다고. 옆에 있는 사람 형제요. 우리가 이 먼 땅에 와서 하나님 도움 없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겠나? 짓지 마라. 우리가 아이들이 짐승이 많고 바람 불고 위험한 건 사실이다. 누구나 안 그렇겠나? 우리 먼저 하나님의 집을 예배당을 짓자. 그리고 학교를 짓자. 그리고 우리 집을 짓자. 미국 그분들 정말 그들 정말 자기 필요한 것 다 뒤에도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1962년도 구원을 받았는데 그때 1962년도에 한국에 와 있는 미국인 선교사가 520명이었습니다. 한국에 나와서 미국 보훈전서 한국에 미국 선교 520명이었습니다. 한 전 세계 수만 명의 선교사가 나갔을 겁니다. 한국에 18세기 후반에 기독교가 들어왔고 중국도 일본도 그런데 미국의 청소년 청교도들이 핍박을 받고 아메리카 신대륙에 이주해서 그들은 먼저 그들의 집을 짓지 않고 예배당을 짓고 길을 내고 학교를 짓고 그 다음에 짐승들이 많고 위험하고 바람이 쉽게 심하게 불어도 그때 그들은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짓는데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13개월 만에 102층을 다 올렸다는 겁니다. 13개월 만에. 그 처음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지어놓은 아무도 거기 들어가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저 너무 난림공사에 잘못 지어서 위험해. 비행기 한 대가 어느 날 안개 끼어가지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받았는데 비행기가 받아도 그때 비행기는 뻗뻗 그때부터 사람들이 막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들어왔다. 저들이 예배당 공사를 해보면은 한 달에 한층 올라가기 어렵더라고요. 아시바 만들고 밑에 뭐 시멘트 놓기 위해서 싸우고 한 달, 한층 그것도 뭐, 한 1,200평 되는 걸 짓는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그 높은 게 102층을 짓는데, 13개월 만에 102층을 짓어 기적, 그 꼭대기, 높은 102층 꼭대기, 벽돌 위에서, 담 위에서 그들이 휴식을 취하고 음식 먹고 올라가면 그랬다고. 그 당시 장비도 안 좋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미국의 사람들의 생각은 세상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지혜로웠다고 하더라고. 세상이 깜짝 놀랐지. 전 종종 이제 다른 나라 가서 마인드 교육할 때 한국 이야기해요. 한국은 기름을 수출해서 돈 벌었다고. 실제 대한민국 기름 하나도 안 나요. 그런데 그거는 외국에 원유 사가지고 와서 정제해 수출해서 파는데 미국에 가서 우리가 미국 개소린 주유소 기름 사면 옥탄가 92밖에 안 나와요. 한국산 보통 기름이 옥탄가 95에 그러니까 미국 기름은 그 한국에서 뭐 저 전에 우리 제가 처음 벤츠차 샀을 때 우리 형제는 항상 운전하는 게 고급 휘발 때는 뭐 사는 거예요. 야 고급 사지 마라. 보통 휘발유 넣어라. 아, 이 차가 좋아서. 괜찮다. 좋은 차니까 싼 휘발유를 넣어야 돼. 자동차가 싼 휘발유 넣는다 전혀 불평하네요. 근데 왜 그렇게 비싼 휘발유 넣냐네 그랬어 형제 보고. 왜냐 우리나라 보통 휘발유 옥탄 95 나오는데 미국에 제일 좋은 휘발유 옥탄 9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 보통 한국에서는 이 기름 미국 가면 그 최고급 기름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도 안 나는데. 기름 정제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고속전철을 못 만들어가요. 불란 떼제베 샀잖아요. 지금 우리가 만든 고속전철은 떼제베가 비교할 수 없으면 좋아요. 전 세계 우리가 고속전철 팔려고 하잖아요. 유럽 사람들은 한국 사람에게 물건 팔지 말아요. 팔면 6개월 지나면 자기보다 훨씬 좋은 거 반값에 만든다고 장사 안 된다고 그 사실이에요. 전 잘 알고 있습니다. 1988년까지 우리나라 올림픽 할 때까지 대한민국은 너무너무 가난해서 아무 사람도 여건을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1989년에 노태우 대통령이 1989년 3월 달에 45세 이상 된 사람에게 여권 만들어준다고 그랬어. 너무 기뻤어요. 바로 저는 가서 여권 만들어가지고 미국 대사관에 가서 미국 비자 받았어요. 뭐, 막, 그, 사람들은 막 어렵다고 가서 하니까, 우리 부부가 하니까 영사가 부부냐고, 부부다고, 여보. 둘 다 같이 갈 거냐고, 간다고. 축하드리면 잘 다녀오시오. 그래서 비자 받아가지고, 89년 3월 달에 갔어요. 촌사람 제일 처음 미국 가는데 헷갈린 게 뭐냐면은, 지도를 보니까 태평양 지나 바로 LA더라고, 육지면인데. 근데 LA 육지가 나는 자꾸 밑으로 내려가는 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한참 헷갈려. 보니까 태평양 바로 건너가 약간 비스듬하게 건너 위에서 내려오더라고. 그리고 한국에서 미국 갈 때는 편서풍 달래고 태평양 건너가고 올 때는 북극으로 오더라고요. 편서풍 막으려고. 1989년 3월달에 미국 갔다 온 뒤에 그때부터 우리 해외 선교사들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하여튼 막 전 제가 욕심 안 부려. 제가 쓰기 좋은 사람, 여산 쓸만한 사람 부려먹기 좋다. 진짜 내가 부려먹고 싶었는데 다 해외 보냈어요. 그러난 뒤에 최근에 와서 제가 우리나라 GNP 그거 뭐 통계 낸 걸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1989년까지 우리나라는 가난해서 여권도 안 만들어준 나라인데 그때부터 89년 그러니까 이게 2019년이니까 30년 딱 됐지 그죠? 30년 사이에 우리나라 경제가 막 빠르게 올라가는데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나라는 땅이 22만 제곱킬로미터예요. 진짜 작지. 그러다가 이북에서 반 가지고 우린 반 11만 가지고 그다음에 이북에는 뭐 80%가 산이고 우리나라도 50-60%가 산이에요. 그러니까 11만 제곱킬로미터가 산 빼내면은 불과 뭐 4만 5천 그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제가 계산 안 해봤는데 그 땅에다 학교 지어야지 예배당 지어야지 집 지어야지 공장 지어야지 농사 지어야지 그 다음에 참외 농사해야지.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 땅이 너무 비싸서 여러분 제가 목사님들이 2년 사이에 8만 4천 명이 우리 선교회 통해 구원받은 목사님이 생겨서 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제주도에 가서 땅을 살라고 하니까 평당 100만 원 달러 산인데 3천 명 가지고 우리가 교육시킬 만한 시설을 지으려고 하니까 30억이에요. 땅값만. 그런데 우리가 이번 미국 스프링필드에 학교 산 것은 땅이 10만 평이에요. 근데 그 뭐 3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에 산 거예요. 우리 이거 한국에서 3,000평 가지고 착 지으면 1,000명 한 달 동안 교육받을 수 있는 이제 교육시설 지어서 목사님 전 세계 목사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했는데 이제 또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많은 목사님, 목사님, 우리는 비행기표를 사서 한국까지 왔지만 우리 교단에 비행기표를 못 산 목사님, 가난한 목사님 너무 많은데 어떡합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좀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건물을 지어줄게. 그런 목사님들이 많아요. 일단 미국 스프링필드에 우리가 이제 지금 막 그것도 막 그 밥솥 특히 그 깨서 밥솥이 우리나라 그게 좋대요. 편하다고 그거를 미국 뉴욕에서 이제 우리 교회도 그거 쓰고 있는데 두 개가 있었는데 적다 그래서 이번에 여덟 개 사서 그 스프링필드에 여섯 개 쓰고 두 개는 뉴욕 써라 하니까 막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다 이거 시아버지가 이럴 때 봐주는 거예요. 막 그릇들 사고 막 옮겨가고 그 다음에 내가 바닥에 그 카펫도 난 카펫도 참 싫어해요. 청소하기도 싫고 곰팡이 많이 나고 또 먼지고 그래서 그 마루장으로 다 갈아라 그랬어요. 카펫도 다 떼내고 그래요. 목사님 그 위에 대만 아 그 위에 대도 괜찮다 마루장 그래 이제 그 다 이제 그거 하고 뭐 요즘 전기 방송 시설하고 바빠요. 근데 막 이런 일을 하면서 꿈을 꾸는 것 같아요. 그 목사님들이 구원을 받고, 야, 내가 생각해 보면,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기 하나님께서 벗어나서 복음을 위해 살면, 예수님이 우리를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죄송합니다만 이런 얘기 죄송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역자 하나 놓고 제가 종종 먹고 할 일 그런 짓을 해요. 나하고 대개 비교해봐요. 나만큼 못한 사역자 한 명도 없어요. 나보다 많이 계산해봤어요. 제가 먹고 하는 일 뭐 있습니까? 사역자 나왔다, 여기 나왔다가, 여기 나왔다가, 뒤집어 나왔다가, 넓어 나왔다가. 지금 먹고 그런 일만 해요. 사역자 쏙 들여다보고, 한 다음 페이지 보고, 그 다음 페이지 보고. 제가 봤을 때, 내 양심의 소리인데, 우리 성계 나만큼 못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 그들이 다 예수님을 위해 살았더라면 수넴에 있는 여자가 단둘이 부부가 사는 늙은 부부가 사는데 자기 남편 몸 약한 거 알았겠죠. 자기 남편 집 잘 못 짓는 거 알았겠죠. 근데 그 여자 무엇 때문에 자기 남편 약한 거 부족한 거 알면서도 남편에게 간곡하게 여보 항상 우리에게로 지난 이분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줄 아느니 거룩하신 분인 줄 아느니 우리가 그를 위해 담위에 작은 방을 짓자 그리고 침상을 놓고 책상을 놓고 의자를 놓고 촛대를 놓고 그분이 피곤하면 쉬시게 하고 낮이고 밤에 글 쓸 수 있도록 촛불 켜게 해드리고 우리가 정성껏 밥을 차려 그분에게 한번 드려보자. 그 하나님의 사람 우리나라를 일으키는 분인데 그런 분이 없으면 우리나라 죽는데 그분 위해서 한번 살아보자. 여자가 남편 늙은 것 알고 일 잘 못한 거 알지만 성경을 읽어보니까 엘리사 그 집 와서 무슨 얘기하면 넌 우리에 대해 이렇게 생각이 충밀하도다. 돈 많아 풍풍 인부 사가지고 좋은 재료 사가지고 집 툭툭 짓고 건축회사 의뢰해가지고 설계가 탁탁 해고 뭐 유리창 갖다 딱 뭐가 어려워요. 일일이 돈이 없어 돈을 지어야 하고 어려운데 나무를 나르다가 다치기도 하고 부딪히도 피도 흘리고 하고 근데 그들은 쉽게 아파트 분양 받아가지고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게 아니고 돈이 있어서 좀 모자 은행에 대출 받아가지고 우리 하나님 좀 여기 계시게 하자. 그게 아니고 아주 늙은 사람들이 나무 하나 제대로 베지 못하면서 나무 베어서 깎아서 하나 갖다 올려놓고 또 그 나무 혼자 어떻게 날랐겠어요, 늙은 사람이. 잘 모르겠지만 난 집을 짓는 걸 보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 이야기는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이 거할 집을 짓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욕망으로 가득 차 있고 정욕으로 가득 차 있고 쾌락으로 가득 차 있고 거짓으로 가득 차 있고 죄로 가득 찬 우리 마음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기에 불편함이 없는 죄가 없는 세계 그늘이 없는 세계 어둠의 세계 없는 세계 방을 만들어 그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어 드리고 싶다. 엘리사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가 우리를 위해 이렇게 생각이 줌이라도다. 그냥 만든 게 아니고 그냥 만든 게 깊이 생각을 하고 여자 자기 힘으로 뭐 남편에게 부탁을 하고 남편의 마음을 같이 남편의 마음을 얻어서 선지자 엘리야가 머물 수 있는 집을 만들고 방을 만들고 침대를 만들고 책상을 만들고 촛대를 만들고 의자를 만들어서 거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집에 와 있는 동안 그 집 모든 풍랑을 잠재울 수 있고 그 집에는 모든 저주를 물리칠 수 있고 그 집 모든 두려움을 제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1962년 10월 7일까지 어둡게 살았습니다. 1962년 10월에 저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전 지옥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꿈 같았습니다. 대제가 사해졌다. 막 소리 대제가 사해졌어. 나 죄사함 받았어. 나 깨끗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에 손끝만큼도 불편없이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으신 거예요. 내가 깨끗하구나. 내가 깨끗하구나. 주님 고맙습니다. 내가 거룩해졌어요.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이 복음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순탄하지만 않고 많은 대적이 있고 반대 있고 어렵고 배고프다 죽고 해도 나 같은 인간 위하여 피를 흘리셨구나. 나 같은 인간 위하여 생명을 버리셨구나. 그리고 내 안에 주가 되시기를 원하시 매일 성경을 주님과 만나니까 내 마음 생각 안에 주님이 불편하게 여기는 걸 마음에 둘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주님과 함께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는데 어둠을 내 마음에 둘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시는데 내 마음 안에 욕망이나 쾌락이나 정욕을 그냥 남겨두고 그 방에다가 우리 주님을 모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60여 년이란 세월이 거의 다 나지만 다가왔습니다. 어쨌든 그 주님 나와 같이 있는 동안에 내가 어려워도 병들어도 슬퍼도 힘들어도 나는 몰라도 주님은 아셨고 미리미리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동생이 나보다 4살 어린데 동생은 어릴 때부터 몸이 참 약했습니다. 난 동생이 환갑까지만 살 수만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여러 번 했습니다. 제 동생이 원래 이런 둘입니다. 몇 년 전에 작년인가 폐렴으로 70대 노인들은 폐렴 아주 조심해야죠. 폐렴 잘못 다루면 아주 쉽게 죽는데 제가 서로 생각해 봤습니다. 동생아, 너 죽어도 괜찮겠다 그랬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몇 전에 해외가 집회를 해가지고 많은 복음을 전해 구원받으면 일어났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오늘 오후부터 필리핀 갔다 오면 부활 주일날 새벽 오전 예배 마치고 바로 비행기 타고 LA 가서 LA 또 주일 예배가 그렇게 시간이 그래 됩니다. 그치 하루 늦기 때문에. 그리고 뉴욕 가서 집회하고 그 다음에 독일 가서 집회하고 러시아 가서 집회하고 한국 돌아오고 저는 너무너무 신기한 것이 비행기를 너무 잘 타요. 지난번에 에스와티니 가는데 그래서 홍콩 가서 홍콩으로 비행기 갈아타고 에스와티니까지 아니 요하네스버그가 13시간 비행기 타고 그 내려가서 다시 이제 작은 비행기 타고 에스와티니로 가고 올 때도 역시 그랬는데 전 비행기 타는데 피곤하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비행기 안에서 뭐 한편에 살아켜도 살 것 같아요. 전화 안 와서 좋고요.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전 그런 사람이 아닌데 말씀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월요일 날 우리 교육 담당자들이 스프링필드로 갑니다. 가서 그쪽에 미주리주 그리고 우리 학교 간에서 이제 주정부 그 교육부하고 저희 합의하러 가고 그제 우리가 학교를 시작할 것이고 중고등학교 대학을 하고 신학교를 하고 음악학교를 하고 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와 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또 그렇게 했고 하나님이 돕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수넴에 사는 귀한 여인 얼굴이 예쁘거나 공부를 많이 했거나 마음이 착하거나 그렇다는 말 전혀 없었습니다. 수넴에 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했고 자기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걸 알았습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미암아야만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인물이 좋고 잘났거나 못났거나 똑똑하나 어리석거나 상관없이 수넴에 사는 귀한 여자에게는 정말 귀한 이 수냄을 살릴 수 있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고 구원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종이기 때문에 그분을 모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몇몇 형제자매들이 의논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안 된 것 같지요.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항상 우리에게 다니는 그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지 내가 아노니 우리가 저렇게 담에 작은 방을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자이다. 우리의 기름은 거기 유하리이다. 하루는 엘리사가 그 집에 거하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루는 엘리사 그 길을 여호와의 엘리사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완에게 사완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곧 부름에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완에게 너는 저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해 생각이 주민하도다. 내가 너를 위해 어떻게 하랴?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 무슨 고할 것이 있느냐? 여인이 가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가나이다. 아니라 엘리사가 이야기를 해서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 부탁을 들어주려고 하는데 여인은 내 백성 중에 가나이다. 그야 잘 살고 있습니다. 엘리사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하죠. 이래 가로되 내가 저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게하시에 대답하면 참으로 여인은 늙었고 아들이 없고 남편은 늙었나이다. 다시 부르죠. 다시 부르면 여인은 문 앞에 서니라. 엘리사가 돈이 되면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너무 꿈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돈이 되면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여인이 깜짝 놀라죠. 하늘로서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 당일이 계정을 속이지 마옵소서. 놀랍게 그 이듬해 여인 아들을 낳습니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돌이 돌아오매 엘리사의 말 아들을 낳았더라.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이야기가 18절에 아이가 저기 자라매 하루는 곡식 빼는 자에게 나가서 그 아비기를 얻더니 그 아비가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아비가 사완에게 명하여 어미에 데려가라 하며 곧 어미에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미 무릎에 앉았다가 죽은지라. 어미 올라가서 아들을 하늘의 사람 침상에 눕혀두고 뭘 듣고 나와서 이 장면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 죽은 아들을 하늘의 사람의 침대 위에다 눕혀놨어요. 엄마, 하는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죠. 마음은 알아서 하세요. 쉬고 싶어 내 아들 살려주든지. 내 아들 눕혀놨으니까 안 살리면 누울 자리가 없잖아요. 알아서 하세요. 하는 사람이 그 아들 살립니다. 그 뒤에 기근이 당해서 여인이 먼 나라에 있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때 마침 엘리사의 시종 게하시를 왕이 불러서 이야기를 하는데 엘리사가 무슨 일인지 내게 구하라는 이러이러한 죽은 아이를 살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엄마하고 아들이 외국에 갔다 돌아와서 자기 밧줄을 구하는 거예요. 아, 왕이시여. 이 여자가 바로 그 여자, 이 아들이 그 아들입니다. 그러냐고 물으면 그렇거든. 그 밭 다 돌려주고, 그동안 수확도 돌려주어라고. 먼 장례까지 하는 그 여자를 위해서. 그 사이 남편은 나이가 많아 죽은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일하는 걸 볼 때 너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눈에 손에 든 것, 눈에 보이는 것만 말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정말 세심하게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를 섬기고, 그를 위하고, 그래서 그분에게로부터 오는 은혜를 이 여자처럼 입을 수 있다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지난 열애 동안 하늘을 위해서 일하는 동안에 천가지 만가지 하나님이 제 앞에 길을 여시고 일하기 너무 놀랐고 앞으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이 복음이 만세계 전파되도록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수넴의 여인처럼 정말 엘리사벳 작은 방을 짓는 것처럼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기에 편하시도록 예수님 부딪히는 생각들을 내쫓고 예수님 싫어하는 욕망을 내쫓고 눈에 보이는 것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도우심이 내 안에 가득해서 수넴의 여인처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고 아들이 죽는 어려운 일에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하는 그런 은혜를 잊는다면 세상 누구보다 더 행복하고 복된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시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찬송 같이 부르십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아들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안에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제 우리가 그 실버 대잔치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또 많은 노인들이 와서 이렇게 즐거운 시간도 가지고 그 다음에 또 그 말씀도 듣고 했습니다. 많은 분이 구원 받았기를 바랍니다. 실버 위에 모두 수고 많이 하셨는데 어제 제가 떡도 먹었나 떡이 너무 맛있었습니다. 떡을. 아마 떡집에서 했을 것 같은데 어느 떡집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맛있습니다. 다음은 4월 21일은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늘 고척스카이 돔에서 했는데 고척스카이 돔에는 또 이제 다른 뭐야 행사가 정해져 있어 우리가 어찌 못하고 이번에는 잠시 실내 체육관으로 오게 좀 협소한 좀 부족합니다만 그래도 거기에서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부활절에 새벽에 부활하셨다고 해서 보통 이제 사람들 그 전 주간은 예수님 고난 주간이라고 해서 금식도 하고 그렇게 많이 하고 부활절에 새벽에 예배를 드리는데 한국교회는 전혀 안 그랬는데 최근에 와서는 부활절 예배 새벽에 드리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가 같이 예배 드리고 오히려 또 아침도 먹고 그랬는데 이번 그 잠시 실내 체육관에 모두 새벽 6시까지 오셔서 정말 해 뜨기 전에 예수님이 부활을 우리 함께 예배 드리고 찬양드리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한없는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지방이나 저녁 먹고 올라오라 그랬습니다. 저녁 먹고 올라와 휴게소에서 짜장면 사먹고 짜장면 없으면 라면 끓여 먹고 와서 뭐 형제자매들이 예배 드리고 또 그날 오전 10시에 또 예배 있고 오후 3시 예배가 있는데 그 사이사이 많은 행사가 있는데 좋은 행사를 많이 가질 줄 믿습니다. 저는 내일부터 필리핀에서 그 월드캠프가 있었는데 이번에 젠산시라는 시에서 주관해서 지난번하고 또 이제 다른 시에서 작년에 했었는데 그 시에서 너무 좋아가 이번 젠산시에서 저희들 모든 경비를 대고 해서 앞으로 필리핀 그리고 이번에 또 마약 중독자 교육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필리핀의 정부 두테르테 대통령이 마약과 싸우는데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데 많이 기도해 주셔서 많은 마약 중독자들이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구원받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필리핀 집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지역연합집회 18, 19일은 한국과학기술에 관해서 가집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학분을 위한 학부모 위한 마인드 강연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부모님들 아이들 학교 보내지만 학교 생활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는 거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덕에 있는 학교도 부모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학부모들이 그냥 요즘 너무 학생들이 심각해서 학생들이 좀 알아요. 부모들 좀 교육을 받아야 필요가 있어서 학부모들을 위한 마인드 강연을 한다고 합니다. 17일 날 오전 10시 30분에 포이교육문화회관 2층 멀티미디어에서 한다고 합니다. 많이 기억해 주시고 그냥 학생들 학교만 보내고 지는 그런 시절 옛날 시절입니다. 좀 학생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중고등학교 부모 학부모 양 시간입니다. 그 다음, 이번에 또 토요일 날 결혼식이 있습니다. 부활 전에 결혼해가지고 부활을 맞으려고 하는 모양인데. 심동광 전도사, 심성환 전 목사의 아들입니다. 정동인 자매, 강남 자매, 10시 반에 강남교회 본당에서 있고, 이재강 전도사, 정경, 최남현 목사 아들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재강 전도사, 최은경 자매하고 이제 11시 반에 합니다. 강선민 전도사, 김혜연 자매하고 11시 반에 합니다. 결혼식 축복되기를 바라. 많이 오셔서 정신 맛있게 잡숴 주시고, 그것도 축복입니다. 또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마치 오후 1시에 임원회 있습니다. 임원 되시는 분은 1시까지 교자 식사하시고 201로에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실버 정기 모임 2부 예배 후에 피아노 앞에 있습니다. 예, 피아노 앞에서, 실버 늘 피아노 앞에서 이렇게 모임을 갖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 주로 삼으면 주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아주시는데, 때때로 우리가 주가 되고 주를 외면해서 구원을 받아 주님 우리 마음에 일할 수 없도록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님은 수넴 사는 귀한 여인을 시켜서 우리에게 주님을 마음에 모신 자세를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무슨 일이나 주님을 해결하는 그런 복을 누리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교회와 함께 계셔서 어려울 때, 힘들 때, 병들 때, 위급할 때 도우시고 우리 기쁨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많은 영장 자기 마음에 주님이 거하시기 못하도록 육신의 욕망으로 채워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는 우리 마음에 수님 사는 귀한 여자처럼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기에 불편이 없도록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은혜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기를 빕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교회의 형제자매 하나하나가 지금까지 너무 놀라운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또 우리 교회 나이 많은 분들이 많은데 늘도록 건강하고 복되게 살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끌림을 받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에 자란 아이들도 세상에 태피한 문하에 젖어들지 않도록 깨끗하고 거룩하게 키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보람되고 복된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는 형제함에 위해 주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빌면서 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난 예배 모두 마쳤습니다.